책으로 만나는 세상.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2부를 열어준 곡은 휴대전화 7395번으로 청하신 곡 라보의 Chasing Fire였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식사를 같이 하면서 북카페를 들어요. 5월까지 주중 내내 야근에 토요일도 출근하는 아들이 힘들다고 해서 좋아하는 노래라도 깜짝 들려주고 싶어요 하셨네요. 깜짝 노래 선물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오랜만에 갖는 이 가족과의 이 식사 시간, 거기에 북카페에도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바빠질 텐데, 그쵸? 5월까지 주중 내내 야근에 토요일도 나가는 그 아들의 직장 생활도 조금 더 수월하고 즐겁기까지 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북카페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김혜영님, 20개월 첫째와 아직 50일 안 된 둘째 키우고 있어요. 어제는 둘 다 우는데 첫째는 없고 둘째는 안고 저도 울었네요. 이제 오롯이 저만을 위한 시간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우울했는데 윤고은님의 낭독 들으면서 참으로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힘들다가도 첫째 아이 아장아장 걷는 모습에 둘째의 조그만 몸을 온 가슴에 폭 안고 있을 때 느껴본 적 없던 깊은 행복을 느낍니다. 이 행복을 제가 평생 갚아가겠죠? 오늘도 힐링 받고 갑니다. 네, 김혜영님 이렇게 위로 받으셨다는 이 사연 보고 저도 또 위로를 받고요. 이렇게 마음과 마음 전하면서 계속 함께 우리 같이 책 읽어나가요. 2693번 모두가 힘든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내고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거 보면서 따뜻함을 느낍니다. 맞습니다. 이런 지금 뭐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상황 누구에게나 어느 시기에나 올 수는 있죠. 근데 이걸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은 그건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집 안에 계시다고 답답하다고만 느끼시지 마시고요. 많은 분들 더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 마음처럼 따뜻한 사연들 더 이렇게 찾고 나도 보태면서 그렇게 견뎌보면 좋지 않을까요? 2부 퀴즈 드릴게요.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지표로 나와 땅이 갈라지며 흔들리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지진, 2번 화산.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45, 무료인 스마트폰 반디로 정답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3842번으로 신청하신 파이어하우스의 When I Look Into Your Eyes 듣고 토요일 2부 이런 게 과학 김인경 교수와 함께 올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김민경의 이런 게 과학.
윤고은의 EBS 북카페 토요일 2부 이런 게 과학. 우리에게 재미있는 과학이라는 신세계를 열어주신 분. 한양대학교 화학과 김민경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민경입니다.
네. 네. 오늘 이 교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방송이에요. 네. 토요일 이 시간 정말 아이와 함께 네. 네, 꼭 챙겨서 듣던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혼자서도 막 들으시면서 막 낄낄낄 네. 하실 만큼 좋아하셨던 네. 분들 많았고 또 저에게도 무지무지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아, 네. 저한테도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방송이라는 게 되게 네. 놀라운 파급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연락 안 했던 선배, 후배, 친구들.
아, 들으시고?
네. 들으시고 그냥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연락 와서 네. 어쩜 그렇게 말하는 투가 너는 옛날이랑 똑같냐며.
아, 진짜요?
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가끔 이제 청취자분들이 재미있었다고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는 그런 소개가 있을 때 그때 보람도 있었고 네, 그런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과학책이 이렇게 흥미로울 수 있구나라는 것은 저는 제 인생에서까지 걸고 막 김민경 교수님이 네.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알려주신 분.
네. 아무래도 그냥 아이 엄마고 네.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눈높이가 조금 청취자 여러분하고 더 맞지 않았나?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그때 그 에어프라이어 설명하시면서 네. 그걸로 대류를 설명하셨던 네. 기억 아직도 네. 잊을 수가 없어요. 네. 그게 가능한 일인가. 근데 정말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셨죠.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통해서 알게 된 거 정말 참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과학이 우리 주변 어디나 있고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 네. 이걸 알게 된 게 가장 큰 깨달음이었어요.
네. 사실 과학 그럼 사람들이 되게 어려운 학문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전문적인 거 막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이 들고 그리고 밤에 꿈을 꾸고 있는 순간까지 사실은 모든 게 다 이제 과학으로 설명이 가능한 과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저도 그냥 전공을 하고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고 이러면서 그냥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했지만 되게 다양한 책들을 우리가 읽었어요. 네. 그래서 그 책들을 읽으면서 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시간을 장식할 책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더글라스 팔머의 지구 100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책이 1권하고 2권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놀라운 지구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 그런 책이에요.
지구 100. 지구에 관한 모든 거 담고 있는 책일까요? 이 100이 숫자 100이에요. 네, 네. 100가지 이야기 이런 건가요?
네. 이 책이 지구에 관한 획기적인 100가지 발견? 네. 그걸 이제 소개한 책이에요. 지구의 탄생부터 페름기 초기 생명체까지가 1권이고요. 네. 그리고 대죽음부터 지구의 운명까지가 2권인데요. 이 책 보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 정도는 생각할 만한 지구는 언제 어떻게 생겨났을까? 네. 아니면 화산 폭발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뭘까? 지구에 나타난 최초의 생명체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서 시작해서 지구과학 전 분야에서 최근까지 연구되어 있는 결과들을 모아서 지구에 관해서 궁금한 100가지 그걸 이제 차례차례 설명을 해놓은 그런 책이에요.
오늘 이런 게 과학 마지막을 채우기에 너무나 적절한 책 같아요. 이쯤 되면 이제 지구에 대해서
아, 그쵸.
논할 때가 된 거죠. 네. 사실 공기, 물 이런 거 햇빛 다 마찬가지로 존재를 잘 인식을 못하고 이제 살아가거든요.
그쵸. 네.
너무 필수적인 거다 보니까. 네. 지구의 모든 것들이 대부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 그리고 사실 이 지구 시스템에 기후뿐만 하더라도 왜 지구 온난화 뭐 이렇게 빙하가 네. 녹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구 시스템에 인간이 주는 영향이 사실은 생물 중에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계속 확장되고 그 복잡해지는 분야예요. 지구과학이란 이 분야가. 그래서 이 책의 목표는 지구과학 그 전 분야에서 아주 흥미로운 최근까지의 네. 연구를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이나 생물들이 거주하는 건 가장 얇은 지표면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역학적 과정의 원동력이 되는 실제로는 지구 제일 안쪽에 핵 금속성 핵에서 또 그런 여러 가지 내적 작용들에 의해서 지각이 바뀌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지구가 어떤 식으로 변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장단기적인 예측까지도 조금씩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벌써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단위가 이제 또 네. 기본 어마어마하죠. 단위가 뭐 네. 이제 몇십억 네. 되지 않을까 예, 각오를 하고서 얘기를 네. 이제 나누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최초의 지구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지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현재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건 지구의 나이가 45억 4천만 년이다. 이렇게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태양계 성운 원반 모형, 여기 이 원반 모형에서 거대한 분자 구름이 응축되면서 중력 때문에 불안정해지고 붕괴돼서 원시 행성이 만들어졌다. 그게 지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학교 지구과학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데요. 이 책의 좋은 점은 뭐가 좋냐면 각 내용의 그 단원마다 100가지 이야기의 시작이요. 예를 들어 지구의 탄생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정의, 발견, 돌파구, 중요성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돼 있어요. 제일 앞에. 그래서 지구의 탄생은 45억 4천만 년 전이다. 그럼 끝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정의는 딱 어떻게 돼 있느냐. 갓 태어난 태양 주위를 돌던 부스러기가 응축 과정을 통해서 뭉쳐서 지구가 탄생됐다. 그다음에 돌파구는 아폴로 달 탐사선이 달에 가서 암석을 갖고 왔더니 달과 지구는 거의 같은 시기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달 암석을 가지고 아 지구가 옛날에 이 시기에 생겼구나라는 걸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내용까지 이제 정리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 돌파구라는 네. 곡이 되게 재밌네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내용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과학적 근거들을 이렇게 되게 꼼꼼하게 소개해 놨더라고요. 네.
김민경 교수와 함께하는 이런 게 과학. 더글러스 팔머의 지구 100 보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퀴즈 교수님이 한번 내주세요.
네, 지구 내부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에너지가 갑작스럽게 방출되어 지구 또는 지표를 흔드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지진, 2번 화산.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용료가 드는 문자 샵 1045, 무료인 스마트폰 반디로 정답 보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께 청아 출판사에서 출간된 더글러스 팔머의 지구 100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갑니다. Earth, Wind and Fire의 My Promise. Earth, Wind and Fire의 My Promise였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토요일 2부 김인경의 이런 게 과학, 더글러스 팔머의 지구 100을 보고 있습니다. 45억 년 역사를 가진 지구의 연대, 구분하는 체계들이 네. 있잖아요. 네. 고생대, 중생대, 쥐라기, 매각기 이런
네.
거.
네. 이게 사실은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알게 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게 지질학적 연대를 나누는 단위가요. 좀 이렇게 긴 단위, 이렇게 긴 시간들을 나누는 게 누대라는 단위가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누대는 네, 네. 보통 대나 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들을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누대라는 그 단위가 있는데요. 지구가 45억 년 역사 중에 그 중에 한 40억 년. 처음 40억 년을 선캄브리아 대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 선캄브리아 대가 명왕 누대, 사상 누대, 그리고 원생 누대 이런 누대들로 나뉘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누대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구가 처음 생기는 과정이었고 네. 생기고 난 이후에 뭐 물이 만들어지고 바다가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이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화석 같은 것들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이제 암석이나 이런 부분의 특징적인 것들로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네.
나눠놓고 화석이 이제 쉽게 우리가 채굴해서 나타날 수 있는 시기는 6억 3,500만 년 전쯤 되는 원생 누대 때부터고요. 그리고 나서 이 성캄브리아 대 40억 년 이 끝나고 나는 5억 4,200만 년 전 이때가 네. 현생 누대의 시작이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캄브리아기. 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캄브리아기는 고생대 6기 중에 첫 번째예요. 그 다음이 이제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데본기, 석탄기, 페름기.
네.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면서 고생대가 끝이 나고요. 페름기 끝에 대멸종 사건이 한 번 있어요. 고생대 페름기 끝에 생명체 역사상 가장 큰 너무 많은 그 당시에 존재했던 생물들 중에서 많은 부분이 멸종하는 그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 대멸종 시기 이후에 2억 5천만 년 전부터가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시기죠. 파충류의 시대인 중생대.
네.
네, 이제 중생대는 되게 잘 알잖아요.
그렇죠.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그리고 백악기.
네, 얼마 이렇게. 전이잖아요.
네,
중생대는
그런 느낌. 이제 여기서 보면 정말
네.
얼마 전.
네. 네.
그리고 6,500만 년 전에 얘네들이 또 한번 공룡들이 쭉 한번 또 멸종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멸종 이후에 새로 생긴 그 부분이 신생대. 이때가 이제 포유류의 시대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까지 이어지는 시대죠.
야, 우린 신생대를 살고 네. 있는 거군요.
지구에서 보면 그냥 우린 애기 이런 걸로. 네, 네.
지구에 언제부터 생명체가 살기 시작했나, 생명체에 꼭 필요한 요소들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런 걸 좀 따져보면 될 텐데 네. 산소가 언제 생겼나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산소는 생긴 건 되게 오래됐거든요. 네. 27억 년 전에 생기긴 했어요. 시아노박테리아라고 부르는 플랑크톤 중에 남조류라는 플랑크톤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해양 광합성 미생물이 활동을 해서 그래서 얘네들이 현대 식물처럼요. 햇빛하고 수증기 그리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이제 광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풍부한 화합물 주로 이제 녹말 계열을 만드는 그 과정에 산소를 조금 조금씩 이제 내놓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27억 년 전까지만 해도 시작하였다. 네. 이 정도지 산소가 풍부하였다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시아노박테리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산소가 좀 풍부해지고 우리처럼 산소를 호흡해서 살 수 있는 동물들이 생기는 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네.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생명체가 있나 없나 알아보는 네. 중요한 기준이 되는 물.
네, 그렇죠. 네.
물은 언제 생겼나요?
물은 사실은 이거는 얘기가 참 많거든요. 물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초기 지구가 너무 뜨거웠대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나온 그런 그 과학적인 연구 결과 초기 지구가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뜨거우면 물은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지구상에 물이 존재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초기 지구가 점점 식으면서 이제 물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도대체 그 많은 물이 어디서 왔느냐? 이제 이게 이제 사람들의 궁금한 점이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물이 사실은 굉장히 지표면에 우리가 되게 풍부하게 있잖아요. 네. 근데 지구는 뭐 표면의 70% 이상이 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물이요. 지구 표면의 71%는 바닷물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쵸? 생물이 이용하기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인간이 이용하기는 어렵죠. 육상 생물은 이용하지 못해요. 네. 바닷속에 사는 어류나 뭐 산호만 이용하겠죠. 그 다음에 71%가 저기 짠 바닷물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같은 경우도 거의 물 중에 물 전체를 100으로 보면 민물이라고 얘기하는 물은 3.2%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만년설하고 빙하가 2%고요. 1.1%가 지하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지구 전체에 이용할 수 있는 물 있잖아요. 네. 그 물 중에서 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은 지구 전체 물을 2리터 생수라고 생각하면 모든 생물, 우리 약 7, 80억 되는 인구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이 딱 네 방울이거든요. 나머지는 생물이 이용할 수 없는, 육상 생물이 이용할 수 없는 물이에요.
네 방울.
네, 2리터 생수 중에서 네 방울.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제 물을 아껴 써야 되느냐라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그냥 막 흘려보내는 네, 네. 그런 식의 물 낭비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구에서 물이 생긴 건 대양의 이제 기원이 크게 지금 현재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운석이 충돌했다, 아니면 암석에서 나왔다. 근데 이 운석 충돌설 같은 경우는 39억 년 전에요. 지구에 운석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충돌했던 시기가 있대요. 네. 그때 얼음 행성들이 온 거예요. 소행성, 얼음 행성들이랑 혜성들이 와서 지구에 막 충돌하면서 지구에 이 많은 물을 남겨놓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그 운석 대충돌설이고요. 이게 좀 더 매력적이긴 한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좀
신비롭고 막 그런 예. 느낌이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피터팬을 읽고 있어가지고 그런지 그 얼음 요정들 막 이런 네. 느낌으로 좀 보게 되네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신비스러운 얘기고 근데 최근에는 그게 아니고 기체 분출설, 그래서 암석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 암석설은 초기 지구가 생길 때 막 폭발을 통해서 생겼으니까 물 분자도 생기긴 했는데 그게 돌멩이가 생기면서 물들이 돌멩이에 갇혔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지구에 이제 격렬한 화산 활동이 생겼을 때 용암이 녹아내리면서 네. 안에 갇혀있던 물들이 바깥으로 튀어나왔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설이 요즘에는 가장 크게 서로 간에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석 대충돌 설이 좀 더 왠지 좀 더 판타지 같고 멋지지 않나요?
네. 뭔가 네. 이제 외부에서 찾아와 준 느낌. 네. 충돌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네. 믿고 싶은 대로 이제 골라서 믿으면 네. 네. 되겠네요. 우리 청취자분들도요. 지구상에 등장한 최초의 생명체는 뭔가요?
루카라는 이름을 가져요. 찰스 다윈이 쓴 이제 종의 기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걸 생각했다는 것만 해도 되게 신기한데요. 아마도 모든 생물체는 어떤 하나의 원시 존재로부터 기원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했는데 이 하나의 원시 존재를 가상의 유기체 루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근데 1980년대 분자 유전학이 많이 발전하면서 루카에 대한 그런 증거가 조금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2010년이 되면 진짜 얼마 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2010년이 되면 이제 드디어 그 분석하는 기기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들이 공통의 조상을 갖고 있었을 거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현재 입증이 된 상황이에요.
신기하네요. 퀴즈 한 번 더 드릴게요. 지구 내부에서 생긴 진동이 사방으로 전달되어 땅이 흔들리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지진, 2번 화산.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또는 무료인 스마트폰 반디로 정답 보내주세요.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크러쉬의 둘만의 세상으로 가. 크러쉬의 둘만의 세상으로 가 였습니다. 김민경 교수와 함께하는 토요일 2부 이런 게 과학, 더글러스 팔머의 지구 100 보고 있습니다. 아, 사연들 지금 1312번으로 문자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재미있어요. 지금 아이와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1861번은 토요일 이 시간은 늘 순식간에 지나갔네요.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하셨고요. 이상희님,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잘해주세요. 고등학교 때 김민경 교수님 설명을 들었으면 과학을 외우는 과목으로 생각 안 했을 텐데 재미있고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들 정말 의지하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김민경 교수님 이 10대 때 만났으면, 그렇죠? 저도. 네. 아, 근데 과학적인 게 너무 없어가지고. 근데 어쨌거나 흥미를 더 느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 생각은 다를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이 정도로 그냥 이렇게 네. 방송에서 듣는 게 좋은 네. 건가요?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지구의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 아, 이 어려서 과학 시간에 지구 일부 잘라낸 모형들 네, 네. 있었던 기억 납니다. 네. 가장 가운데 핵이 있다는 건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요.
네, 지구의 핵. 그 적층 구조라고 부르는데요. 제일 안쪽에 핵이 있고 그 바깥에 멘틀 그리고 제일 바깥에 이제 딱딱한 암석으로 된 껍데기인 지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름이 약 6,800km 정도 되고요. 네. 안에 있는 그 핵이 밀도가 높고 굉장히 뜨거운 핵이 자리하고 있어요. 내핵은 고체로 돼 있고 핵도 이제 두 층으로 나뉘어져서요. 네. 외핵은 액체로 돼 있죠.
예전에 제가 과학실에서 봤던 그 이후로 바뀐 건 없는 거죠?
아, 그렇죠.
아, 그 네. 내부는 그대로? 네, 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바뀌었는지 아닌지 네. 뭐 파고 들어가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끔 생각해보면 수박 자르듯이 이제 수박 네. 그 수박의 골게 샘플 삼각형 모양으로
네, 네. 자리거나 맛보듯이 이렇게, 네, 확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네.
해보면 좋은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구는.
네.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알아낸 거예요, 이거를?
이게 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사람들이 또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네. 1909년에 리처드 딕슨 올덤이 지진파 연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진이 사실은 굉장히 규모가 크게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무서운 네. 자연재해이기도 하지만 그 지진에서 나오는 파동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지구 내부에 있는 내부 구조를 알아내는데 네. 거의 대부분 활용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진파 연구를 통해서요. 그 액체 핵의 존재를 알아냈어요. 왜냐하면 이 특정 지진파 중에 지진파도 S파, P파 뭐 이렇게 있는데요. 특정 지진파가 멘틀에서 핵을 뚫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반대 방향으로. 그걸 들어갔는데 분명히 지진파가 생겨서 들어갔는데 왜 반대 방향에서 검출이 안 될까? 네. 그랬더니 지면 아래 2890km에서 5410km 그 부분이 액체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지진파, 특정 지진파가 뚫지 못했다. 이걸 이제 알아내서 외핵, 액체에, 액체로 되어 있는 외핵의 존재를 알았고요. 그리고 핵 구조에 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렸을 때 배웠던 내용에서 지금 변한 게 없잖아요. 네, 네 이게 이제 완성된 게 1930년에 덴마크 지질학자 인게 레만이 내핵의 존재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핵도 바깥에 있는 건 액체라서 지진파가 통과를 못하지만 그 안에는 지구 이 내핵이 온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내핵 안에 걔네들이 온도가요. 내핵은 철하고 대부분 철이고 아주 약간의 니켈로 돼 있는데 온도가 3570도에서 5800도씨 사이예요. 태양 온도가 6000도 정도 되니까 지구 네. 안에는 거의 태양이랑 똑같은 불덩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 핵 위에 이제 멘틀도 있고 그러니까 제일 안에 있는 내핵은 온도는 너무 높은데요. 옆에 외핵 있고 그다음 멘틀 있고 걔네들이 너무 무거운 무게를 누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심부의 압력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온도는 뜨겁지만 얘네들이 너무 압력이 커서 고체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체로 존재하는 영역도 지진 증거로 1930년에 이제 알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로는 우리가 배우는 게 다 하나로 통일된 지구의 내부 구조가 된 거죠.
그 아주 태양만큼 뜨거운 그 내핵의 네, 네. 존재도 그것도 대단한데
네.
그걸 압박하고 있는 힘도 참 대단하게
그쵸,
느껴지고
엄청나죠.
그러니까요.
네, 네.
이 긴장감이 느껴지네요.
네. 평소에는 못 느끼다가 이제 한 번씩 그런 걸 느낄 때가 지진이거나
아,
네,
맞아요.
네, 그런 화산 활동 이런 게 있으면 아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지구 위에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핵과 지표 사이에 있는 중간층 멘틀이요. 지진이나 화산 폭발 일으키는 게 이 멘틀 때문인가요?
네. 이 멘틀은 이제 이 책이 왜 정의랑 이렇게 딱딱 나뉘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네.
멘틀의 정의가 지구의 핵과 지각 사이에 있는 두꺼운 중간 암석층이란 뜻이에요. 멘틀은 지구 부피 전체의 82%니까 거의 대부분이 멘틀이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총 질량에는 65%밖에 차지 안 해요. 그러니까 부피로는 82%인데 질량은 65%라는 얘기는
네.
부피는 크지만 질량은 가벼운 편이라는
네.
뜻이거든요. 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로 돼 있기 때문에 핵이 너무 무겁고요. 이제 바깥을 둘러싼 멘틀은 핵보다는 조금 가벼운 그런 형태인데요. 처음에 지각 근처, 지각도 이제 대륙 지각이냐 해양 지각이냐에 따라서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 다른데 지각 근처 1에서 30km 깊이 정도에서 멘틀이 시작을 해요.
네.
그렇게 해서 핵과의 경계면인 약 2900km까지 여기까지 근데 지표랑 맞닿은 곳은 온도가 1270도고요. 핵 부근에선 3000도예요. 그러니까 핵 부근이 더 뜨겁잖아요.
네.
그러니까 뜨거운 애는 계속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네.
차가운 지각 옆에 있는 애는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이런 멘틀의 대류 때문에 지질 구조판의 이동과 화산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정말 예전에는 그 대륙들이 이어져 있거나
네.
한 덩어리였는데 그게 갈라져서 지금 모양이 됐다.
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도 그래서 옛날에 보통 초대륙, 하나로 붙어있는 대륙,
네.
그럼 판게아라는
네.
그 이름은 되게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륙이 하나로 붙어있었다라는 것에 그 증거가 되는 건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비슷한 화석이랑 그다음에 뭐 이제 지질학적 특징이 발견된다. 이런 증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알게 됐거든요. 근데 판게아가 다가 아니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알게 된 사실은 지구의 대륙은 오랜 시간 동안 각각의 대륙이 뭉쳤다 떨어졌다 뭉쳤다 떨어졌다 이게 여러 번 반복을 했대요. 그래서 최초로 이제 뭉쳤던 가장 큰 대륙의 이름이 31억 년 전에 생겼던 발바라라는 대륙이고요. 그다음에도 우르 라는 대륙이 있었고요. 초대륙이 캐놀랜드라는 대륙 이렇게 해서 한 대여섯 가지를 거쳐서 가장 최근 3억 년 전에 생겼던 가장 큰 대륙 하나로 뭉친 대륙
네.
걔가 판게아예요.
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 네.
여러 번 이렇게 뭉쳤다 흩어졌다
네.
했다는 것도 참
네. 그러니까
재밌네요.
평소에 그냥 우리는 지구과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배울 때 이런 뒤이야기보다
네.
그래도 가장 최근 걸 배우니까 그냥 하나가 여러 개로 떨어져서 이렇게 대륙이 여러 개가 되었다 이 정도만
네.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안으로 파고 들어갔더니 31억 년 전부터 여러 번 반복되었던 현상이더라고요.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나눌게요. 넬의 지구가 태양을 네 번. 넬의 지구가 태양을 네 번 들으셨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토요일 2부 이런 게 과학 한양대학교 화학과 김민경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표면이 움직이고 또 그 결과물이
네.
지금의 지구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들 증거를 보여주세요.
아, 네.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이제 흔하게 그리고 가장 이렇게 잘 만날 수 있는
네.
네, 그런 증거는 산맥이요. 네.
산맥?
판, 네. 판 구조론에서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인상적인 현상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지구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네. 판들이 서로 충돌하잖아요. 네. 근데 충돌하면서 이렇게 모이면서 충돌을 하거든요. 이 판들이 사실은 바다 깊은 곳에서는 벌어지는 곳도 있어요. 오. 근데 이렇게 모이면서 충돌했을 때 그 수렴하는 구간에서 판이 서로 겹치니까요. 계속 네. 모이니까 겹치면서 융기되고 위로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게 판의 경계에 따라서 길게 늘어서 있는 그게 결국 산맥이 되는 거거든요. 네.
아, 신기하네요. 정말 지구의 생명체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시기 언제가 되나요?
네. 이 다윈 시대의 화석 기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예전에 생명체가 있었나 없었나는 우리는 화석으로밖에 확인을 못하잖아요. 네. 화석 기록에서 알아낸 지식으로 보면 약 5억 4,200만 년 전인 캄브리아기 초반이 되어서야 생명체들이 눈에 띄게 풍부하고 다양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현재까지의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서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이유는 대기 중에 이제 산소량이 그때부터 크게 증가했다는 거죠. 네. 산소가 처음 만들어진 건 27억 년 전이지만 5억 4,200만 년 전 이 정도가 돼야 산소가 충분히 풍부해서 산소 호흡하는 해양 후생 동물들이 활발하게 분화를 했고 그리고 풍부한 산소가 이때쯤부터 성층권에 오존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닷속에 있던 생물들이 육지로 올라오게 된 거죠.
네.
그전에는 오존층이 없었기 때문에 육지에 생물이 살 수가 없었거든요. 너무 강한 자외선으로 다 타버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서요. 그래서 이제 오존층이 생기면서 육상 생물도 출현을 했고 근데 최근 연구 결과에서 더 주목해야 될 건 DNA라고 얘기하는 생명의 그런 유전 물질 있잖아요. 네. 그 DNA에는 반드시 인산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원소 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인이라는 원소가 요 시기에 굉장히 많이 충분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이 풍부해진 것도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게 된 그런 원인이다라고 최근에는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재밌네요. 지구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정말 놀랍고 생명이란 뭘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도 하게 되고요. 우리가 모두 공통의 조상을 갖고 있었다 막 이런 얘기도 네, 재밌잖아요.
네, 네, 네.
산맥들이 다 이제 그런 증거였구나 네. 이런 것도 여러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책에 사진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총 100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각 내용마다 사진이 되게 많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정의, 발견, 뭐 돌파구 이런 식으로 딱딱 정리가 되어 있어서 단락단락이 나뉘어져 있는 백과사전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읽기에도 굉장히 부담이 없고요. 그래서 많은 내용들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은 그러면 좀 어린 친구들이 읽기에는 혼자 읽기에는 좀 그렇겠죠?
네. 어린 친구들이 혼자 읽는 것도 그냥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되진 않는데요.
네.
이제 오르도비스기가 뭐야? 그러면 아 이름이야. 그걸 나눈 이름이야. 이제 이 정도의 옆에서
네.
이제 부모님들이 말씀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구과학에서 사실은 가장 그런 힘든 부분이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들이요.
네, 그렇죠.
그런 단어들이 이름으로 나오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만 그냥 그건 이름이야.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 주시면 어린 친구들부터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또 공룡 좋아하는
네,
시기에
네.
또
그렇죠.
아이들이 있고 하니까
네, 네.
아마 부작용이 있다면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 이제 질문이 폭발적으로 그렇죠. 증가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거기에 대답을 이제 대답과 추임새를
네.
또 새로운 질문을 끌어내는 뭐 이런 유도까지 다 이제 어른들이 하셔야 할 수도 있다.
네, 부모님들이 조금 고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재밌으니까.
네.
그렇죠.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우리 지금 이제 코로나로
네.
다들 좀 위축되어 있고 하지만 이게 이 지구의 전, 이 지금 지구의 전 역사를
그렇죠.
생각해 보면 정말
네.
지나가는 어떤 작은 순간이지
네.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네.
위안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 그냥 이 시기를 전화위복으로 삼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약간 좀 더 평소에 가져보지 못했던 분야에 대한 관심도 좀 가지고 책도 좀 더 읽고 한 템포 조금 쉬어가고 네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퀴즈 정답 알려주세요.
네. 정답은 1번 지진입니다.
아,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제가 한 9개월 정도 이 코너를 했더라고요.
네.
네, 9개월 정도 이 코너 하면서 일주일에 한 권씩 유익한 과학책을 읽으면서 저도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제 전공과 전공 이외의 분야에는 사실 그닥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되게 다양한 책들을 읽으면서 저도 많이 배웠고요. 윤고은 작가님하고도 되게 이렇게 친한 친구가 수다 떠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되게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즐거웠던 것만큼 청취자 여러분들한테도 아주 조금이라도 즐거움을 드렸으면 그랬으면 저에게도 더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과학의 즐거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선물 받으실 분들 명단은 EBS 북카페 홈페이지 당첨자 발표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확인해 보시고 주소와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내일 일요일 윤고은의 EBS 북카페 에세이 읽는 시간이죠. 에세이 36.5에서는 김주성의 한국이 낯설어질 때 서점에 갑니다. 이 책을 읽어봅니다. 마지막 곡으로 권영희님 신청곡 적재의 별 보러 가자 들려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EBS 북카페 저는 윤고은이었어요.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